안녕하세요. 오늘 실버 캠프에 오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쁜 소식 성교회 총회장을 맡고 있는 임민철 목사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또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또 어머니 아버지들 마음속에 실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제8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노인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 하고 말을 하시려면 80세는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아지시고 또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게도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께서 83세의 세상을 떠나시고 저희 아버지는 78세의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실버 캠프 때가 돌아오면 저는 꼭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뵙는 것 같아서 매번 이 캠프 때마다 제 마음에 이렇게 설레고 꼭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뵙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이 캠프는 특별한 그런 마음을 제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하실 때가 많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오실 때쯤 되면, 밤새 이렇게 이제 주무시고, 아침에 3시쯤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제 3시쯤 일어나서 막 부지런히 집을 치우시고 음식을 마련해 놓으시고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이제 일터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해가 져서 집에 돌아오실 때는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하고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내가 죽어야지.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식들 또 남편 이렇게 음식을 챙겨주시고 저녁 8시쯤 돼서 주무시는 거예요. 뭐 이제 전기불이 있습니까? 뭐 TV가 있습니까? 전혀 이제 즐길 만한 게 없으시니까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 내가 죽어야지. 이제 저녁에는 그렇게 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는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저희 아버지는 키가 1m82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30년생이신데 지금 아마 살아계셨으면 연세가 아주 많으실 텐데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연세에 1m82, 저희 어머니는 1m45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고목나무의 매미라고 지어드렸어요. 너무 안 어울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배꼽 정도밖에 오질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 두 분이 만나서 사시나. 그때만 하셔도 뭐 본인들이 아 나는 저 남자가 좋다. 나는 저 여자가 좋다. 이렇게 선택하실 때가 아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두 분이 만나신 것 같아요. 땅 한 평도 없고 집 하나도 이렇게 마련해 주지 않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어렵게 사셨던 것 같아요. 저녁으로 제가 오늘 팥죽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같이 팥죽을 먹는데 이제 팥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해서 팥죽을 썼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께서 팥죽이 좀 이상하다. 아니 왜 여기에 그 쌀가루로 만든 새알이 안 들고 밀가루가 들어있느냐고 잘 못 잡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남는 걸 제가 다 먹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는 울산 여자고 저는 전라남도 완도군 소암면 비자리 저 촌구석 섬도 그런 아주 그런 낙도에서 제가 이제 태어났는데 제 아내랑 결혼을 해가지고 팥죽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쌀독에서 쌀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 무얼 하느냐? 팥죽을 먹고 싶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니 왜 팥죽을 쌀로 끓이려고 하느냐? 아니 그러면 팥죽을 뭘로 끓이느냐? 밀가루로 끓여야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네가 끓여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쌀로 된 팥죽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팥죽을 우리 사모님이 끓여주시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밀가루 이제 팥칼국수지요. 팥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너무너무 가난하시게 이제 시집을 오셔가지고 어머니께서 매일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1m82인데 그 큰 키로 무얼 하셔도 하실 법도 한데 저희 아버지는 잘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술 드시는 거. 하나는 화토 치는 거. 이거 말고는 잘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집이 매일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녁에 돌아오시면서 내가 죽어야지. 저는 지금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제 귓속에 늘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내가 죽어야지. 아침에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어머니 마음에 딱 쌓이는 것 같아요. 모든 인생의 만사를 우리 어머니는 다 당신 짐으로 지고 사시는 것 같아요. 남편이 속 썩이면 내가 죽어야지. 자식이 속 썩이면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비가 많이 와도 어머니 때문이고 햇볕이 너무 쨍쨍 쬐도 그것도 어머니 때문인 것 같아요. 모든 짐을 우리 어머니 혼자 지고 사시니까 키가 안 컸던 것 같아요. 다 누르고 사셔가지고. 아마도 오늘 이 실버 캠프에 오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마음에도 아마도 여러분이 이렇게 키가 많이 못 크신 게 인생 짐을 마치 나 홀로 이 거대한 지구를 이렇게 붙들고 있고 지탱을 하니라고 아마 이렇게 키도 많이 못 자라시고 오늘도 아휴 내가 죽어야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이런 마음으로 혹시라도 일어서지 않으시나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여러분 뵈니까 갑자기 우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고 저희 아버지는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는 정말 저희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렇게 키가 하늘만큼 크셔가지고 일을 하셔도 어디 가서 땅을 파셔도 돈을 버셔서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실 것만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매일 술하고만 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저는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담배 태우고 뭐 놀고 이런 건 저는 아버지가 싫으니까 다 싫은 거예요. 그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매일매일 싸우셨어요. 어머니가 저희들에게 6남매를 낳았는데 아들 셋, 딸 셋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그 큰 키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술 드시고 화투 치시고 저녁에 들어오셔가지고 싸우시고 우리 어머니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그러면서 그 짤딸막한 키로 그 섬에서 이제 해초 따고 이제 여러분 그 뭡니까 바지락 캐고 낙지 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육남매를 키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학교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저희가 제가 자랄 때쯤에는 여자들은 공부를 배우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공부를 좀 배워야 되는데 저도 저 광주에 가서 공부를 많이 배워가지고 저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 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섬에서 배를 타고 목포까지 가는데 7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광주에 가서 시험을 쳐야만 했습니다. 근데 1978년도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우리 집에 돈 2만 3천 원이 없었어요. 요즘 같으면 한 23만 원 정도 됐을란가 싶습니다. 그 돈이 없으니까 광주에 시험 치러 가는 날 새벽 4시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야 민철아 하고 제가 이제 눈을 떠보니까 캄캄한 거예요. 일어나라. 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나 따라서 바다에 김 따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옷을 입고 어머니를 따라서 바다에 김을 따러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생각에 다른 아이들은 다 광주로 시험 치러 가는데 우리 아들만 돈 2만 3천 원이 없어서 광주에 시험 치러 못 가고 집에 있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차라리 바다에 일이라도 하러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해서 저를 데리고 아침에 이제 바다로 데려가셨어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어머니를 따라갔지요. 아침에 이제 7시쯤 돼가지고 부두에 섬에 있는 부두에 도착을 하니까 선생님이 부두에서 저를 찾다가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걸 알고 선생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시험 치러 갈 비용을 대신 준비를 하셨던가 봐요. 근데 어머니가 제일 데리고 바다에 가버렸으니까 이제 저를 못 만났죠.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제가 그래서 돈 2만 3천 원이 없어서 학교 공부를 못한 거예요. 친구들은 시험 치러 가고 저는 집으로 아침 일찍 이래 김 따가지고 올라가는데 경찰서 이렇게 입구에 큰 간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경찰. 그렇게 딱 써져 있는데 그 글을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제일 먼저 화가 난 게 우리 선생님이었어요. 왜 우리 선생님은 뜻이 있는데 길이 있다고 내게 가르쳐 줬을까? 왜 우리 선생님은 하면 된다고 내게 가르쳐 줬을까? 아무리 네가 좋은 뜻을 품어도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돈 2만 3천 원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못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싫더라고. 세상도 싫고 부모님도 싫고 왜 우리 아버지는 그 술 드실 돈으로 내 학교를 좀 보내주시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마음에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머니만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사시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그때부터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내 인생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제는 누구도 도와줄 리가 없다. 내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저는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아프단 소리 하지 않고 힘들단 소리 하지 않고 저는 제 마음에 있는 표현을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요, 똑 닮은 것 같아요. 저녁에는 죽어야지 하다가 아침에는 마지 못해서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사시는 우리 엄마, 저는 딱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친구도 없고 혼자 모든 짐을 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또 김 따러 갔다 오셔가지고 화투판에 갔다가 새벽 늦게서야 돌아오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붓두막 쪽에서 새끼를 꼽는 거예요. 새끼를 이제 저희 어머니 새끼 잘 꼬시더라고요. 패 해가지고 새끼를 막 꼬는데 한참을 새끼를 꼬시다가 이렇게 이제 새끼를 이렇게 세려가지고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야야야 일어나라.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낯을 하나 들고 새끼를 세린 걸 이제 팔에다가 감고 우리를 데리고 바닷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끼를 이렇게 한두 발씩 잘라가지고 자식들인데 우리 허리춤에다가 새끼를 하나씩 묶는 거예요. 하나씩 묶고 그 새끼 끝에는 돌멩이를 하나씩 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섬에서 살아야 되니까 수영을 못하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놈들을 바다에다가 빠뜨려 죽여야 이 험한 꼴을 보지 않겠구나. 그런데 배운 게 먹고 사는 수영을 배워놓으니까 물속으로 밀어도 벌떡 일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멩이를 달아가지고 못 나오게 하시려고 아마 우리 어머니가 우리 허리에다가 새끼 묶고 끝에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이제 묶다가 제일 마지막 막내 새끼줄에 돌멩이를 묶고는 막 목 놓아서 우시는 거예요. 이 한 많은 세상 하늘도 무심하지. 왜 저희 아버님 이름이 임동열이었는데 왜 동열이한테 벌을 안 내리나 하고 막 우시더라고요. 우리는 막 뭣도 모르고 그런 어머니 붙잡고 같이 막 울다가 언제쯤 몇 시간쯤 울었나 하면 이제 사람이 울다가 보면 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새끼질 풀고 집으로 다 와서 또 자는 거예요. 이게 하루 우리 일과예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집에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는 기다란 키에 진짜 막 코를 드르릉 드르릉 골고 주무시면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목에다가 막 손을 갖다 얹어요. 하고 막 몇 번을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시다가 어머니도 지쳐서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봤던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는데도 저희 아버지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술을 드실까? 술이 정말 저렇게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목사가 됐는데도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막 분한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가까워지지가 잘 않더라고요.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래도 부모님이시니까 아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건강검진을 한번 해드려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목사가 돈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그 전라북도 전북대학교에 간호과장으로 계시는 우리 성도가 저희 교회를 나오시는데 하루는 절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간호과장으로 있는데 제 이름으로 건강검진을 하면 돈을 아주 작게 드리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 건강검진 한번 해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섬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전북대학교를 모시고 갔어요. 정말 제가 평생에 처음 그렇게 효도해 드린다고 큰 마음을 먹었는데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어머니는 간암이 나오고 아버지는 폐암이 나왔어요. 제가요 효도를 아무 때나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모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좋은 일 한번 해드리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떻게 두 분이 다 암이 나오나. 제가 막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그 섬에서 아픈 것도 모르고 병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사시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시게 하는 게 도리는 아니었나. 내가 왜 지금까지 어머니 잘 아버지 못 모시다가 이제 와가지고 효도한다고 해서 이런 못 쓸 병이 드러나도록 하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병원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확실히 암도 아닐 수 있습니다. 조직을 떼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봐야 암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암 조직을 떼가 그 세포를 떼서 정밀 검사를 이제 시키고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집에 일주일을 계신 거예요. 한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암 진단을 딱 받으니까 그 암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 70평생을 드셔 오시던 술을 암 딱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 앉으셔가지고 벽만 바라보시고 한숨을 자꾸 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반대편 모퉁이에 가셔가지고 한숨만 쉬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죽일 듯이 싸우시던 두 분도 싸움도 없더라고요. 그 암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한날 방에 들어가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시더라고. 아버지 저도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그러시더라고. 저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일부러 닮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술, 담배,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너 내가 왜 술을 먹는 줄은 아느냐. 저희 어머니가 옆에 앉으셨다가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당신이 내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행동을 한 게 어떤 건지 살펴보라고. 하늘이 당신한테 벌을 내린 거라고. 당신은 그러면 왜 암이 걸렸느냐고. 나는 당신 욕하는 죄의 벌을 받아가지고 나도 암 걸린 것 같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나도 내가 죽는데 우리 아들한테 이 말은 하고 죽어야겠다 그러시더라고. 뭘 말을 해요? 어? 죄인은 그냥 조용히 죽어야지. 당신이나 내나 하늘이 벌 주는 거예요. 아이, 조용 좀 하라고 말이야. 내가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너 네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너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을 하자마자 군대를 갔다. 그때는 군대가 4년이었는데 4년 제대에 석 달을 남겨놓고 6.25가 났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너 어머니한테 오지도 못하고 바로 군대로 들어가서 3년 전쟁을 치르게 됐다. 이제 와가지고 무슨 전쟁 이야기를 하느냐고 갑자기. 아이, 좀 제발 당신 좀 조용 좀 하라고 말이야. 군대로 내가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내 친구 9명이 한 소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나는 포대로 배치를 받았다. 근데 전쟁터에 들어가자마자 일주일째 되는 날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내 친구 8명이 한 구덩이에서 다 죽었다 그러시더라고. 나는 인민군이 너무 싫다. 그래서 내 친구를 빼앗아간 그 인민군 내가 많이 쏴 죽였다. 그런데 내가 막 분하고 화가 나서 죽였는데 내 앞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가는 그 인민군 나는 그냥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3년 전쟁을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내가 눈을 감으면 내 앞에 죽은 인민군이 나타난다. 나는 그걸 잊으려고 술을 먹기 시작을 했다. 아니, 이제 와가지고 무슨 변명을 하느냐고. 벌받아야지. 제발 좀 조용 좀 하라고 말이야.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의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는 술을 잊으려고 먹었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삼켰다. 나는 그래서 술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다. 저는 그날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측은해 보였어요. 내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구나. 내가 아버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구나. 우리 아버지 저 숱한 60년의 인생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혼자 답답하셨을까? 우리 어머니는 가난을 지고 혼자 다 짐지고 살고 계시고 아버지는 사람을 죽인 그 압박감을 지고 평생을 저렇게 사셨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를 향하여서 처음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를 향한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아버지, 제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저 아버지 너무 많이 미워했는데 아버지, 너무 혼자서 이 많은 짐을 지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야 이놈아! 너 아버지가 나를 고생시킨 건 말을 안 하고 무슨 너 아버지가 짐을 져? 너 아버지는 짐 져도 싸! 죽어야 돼!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막 그 암 가지고도 싸우지 자식이 아버지 편든다고 싸우지 이래가지고 이게 잘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튼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간암이라는 이 죄를 받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죽더라도 내가 너한테만큼은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네가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을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자, 그때 저희 아버지는 참 외로운 분이시구나. 우리 아버지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오늘 제가 왜 로마서 8장이라는 성경 구절을 읽었느냐면 여기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제 마음속에 누구도 도와주리가 없는 우리 아버지,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해야겠구나.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자기를 도와주실 분이 있다라는 걸 알면 얼마나 마음에 행복해 하실까. 제가 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죄송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그 인민군을 죽인 죄책감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아니다. 나는 사람 죽인 죄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아버지께서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죄인이지. 그러면 아버지를 보고 죄인이라고 재판을 받아보셨습니까? 재판은 무슨 재판이야? 받을 것도 없어.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아닙니다. 아버지가 죄를 짓고 아버지 스스로 난 죄인이야, 내가 죽어야 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판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죄를 지었지만 재판장에게 가서 이 죄에 대한 판결을 받고 나서 재판관이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 죄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하고, 당신 의인이요, 그러면 그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나를 재판을 할 수 있느냐? 국가에서는 나를 6.25 참전용사라고 상을 줬는데 누가 나를 판단을 하겠나? 내 마음을 내가 너한테 처음 말해보는 것인데 누가 내 마음을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아버지 스스로 판단하셨잖아요.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벌을 받아야 돼. 아버지 혼자 판단을 내리시고 아버지 혼자 암 걸리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누가 나를 판단을 해야 하느냐? 아버지를 판결을 하실 분이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만 아버지를 제대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를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판결하면 내가 인민군 죽인 죄를 알고 계실 텐데, 내가 너 어머니 속 썩여가지고 노름하고 술 마시고 너희들 공부 못 가르치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한 그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내가 암이라는 저주도 받지만 더 무서운 지옥의 형벌도 나는 받을 것 같아. 예, 아버지가 그 형벌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의 판결을 들어보셔야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목사가 됐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읽어드렸어요.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람 인자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혼자 서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기대고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도 기대고 건강도 기대고 능력도 기대고 자기 개인의 재주를 기대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능력도 지혜도 돈도 명예도 결국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는 혼자 세상을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는 너밖에 없어.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바로 너야. 나 너 사랑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죽음까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아버지가 받아야 될 인민군 죽인 그 죄의 벌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다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2절, 32절을 읽어드렸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내가 인민군 죽인 그 죄를 위해서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시다가 저희 아버지 마음에 그래서 십자가를 빨갛게 해놓은 거냐? 예, 예수님이 그곳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야 될 그 인민군 죽인 죄, 그 죄를 씻으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면 너 어머니 속 썩인 죄는 어떻게 되노?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죄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뻘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아니지! 내 죄를, 내 속을 속 썩인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나는 그런 분 못 믿어! 너 아버지는 벌 받아야 돼! 아미락하잖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듯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용서를 해줘? 자식도 다 소용이 없어. 어? 언제는 말이야. 나를 붙잡고 바닷가에서 울 때는 언제고 이제는 키워놓으니까 지 애비 편을 들어? 너도 이놈아 소용이 없어 이 자식아 하고 막 우리 아버지가 막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화를 내시고 저한테도 막 화를 내시더라. 저희 아버지는 그러면 내가 노름해가지고 너희들 공부 못 가르친 그 죄는 어떻게 되노?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그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의 죄의 벌을 다 씻은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그런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이건 불공평하다. 내가 받은 이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큰데, 너가 아버지 죄는 용서하면 안 돼. 너 아버지 죄를 용서하신 분은 하나님도 아니야. 그런 분은 믿으면 안 돼.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용서해 준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머니는 막 화를 내시고, 저희 아버지는 그 시로부터 너무너무 평안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도 그 성경을 좀 다워. 그리고 이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지나가다가 발로 성경을 툭 차는 거예요. 술을 잡사, 술. 갑자기 사람이 태도를 바꾸면 곤란해. 아니, 그 좋아하던 술은 안 먹고 무슨 성경이야, 성경은. 사람이 너무 달라지면 남들이 이상하다 그래. 그러지 말고 술 먹어, 술. 아니, 그 전까지는 술을 못 드시게 하다가 이제는 술을 드시라고 하고 성경을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발로 차면 어허 하고 가져다가 또 성경을 읽으시고, 아버지 마음에 그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가고, 아버지 죄를 씻어준 아들은 더 이해가 안 가고, 아니 어떻게 아들이 돼가지고 저 엄마 편을 들어야지 아버지 편으로 돌변을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저랑 아주 가까우셨는데 어머니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 편 들었다고.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집에서 매일 복음을 듣고 교제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조직돼가지고 검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조직 검사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갔는데 의사가,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그냥 암이라 캐. 우리는 죽어야 돼. 아니 그게 아니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두 분 다 암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암 판정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 아버지는 집에 내려가셔가지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야야 나 둘째 저 민철이한테 좀 데려다 다오. 그렇게 하고 우리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원망하는 그거 정말 오랫동안 원망하다가 우리 어머니는 10년 뒤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제가 오늘 실버 캠프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인생의 짐, 삶의 짐, 자식의 짐, 내 자신의 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하는 건 판결자가 재판을 해서 죄인이라고 판결을 하면 그때 죄인이 되는 거고, 재판관이 나를 보고 죄가 없다고 말을 하면 나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판결자가 나를 보고 죄 없다고 말을 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죄를 지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잡아다가 죄인이라고 조서를 써서 검찰에다가 갖다 주지요. 그럼 검찰이 아 맞네, 이 사람 정말 나쁜 죄를 졌네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검사가 봤을 때 정말 나쁜 죄를 지었는 것 같아도 그 죄의 목록을 기록을 해서 판사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걸 보고 이 사람 죄가 있네요. 징역 1년. 죄가 있네요. 벌금 100만 원 하고 판결을 내려야 그 사람이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판사가 그 검사의 기록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죄를 짓기는 지었지만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을 했네. 그러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지불을 하면 죄 없다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인생을 재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전부 다 재판을 하실 거예요. 60년, 70년, 80년, 많게는 90년 인생을 사신 우리 어르신들, 남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시지만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 내린 결정,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고 여러분 스스로 내린 그 결정을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지 안 한지는 하나님이 너 부족해 그렇게 판결을 하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죄가 많아 그러면 죄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의로워 그러면 의로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건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건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믿는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썼느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오늘 이 모니터에 들어오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보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나를 위하여서 못 박았구나. 내가 지은 죄를 씻으려고 못 박았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 뭐라고 기록하셨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예, 의롭다 하시니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원망하고 여러분 속썩이고 살아온 이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의롭다 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너 의로워, 어머니 의로워요, 아버지 의로워요, 내가 술 마셨는데 예, 술을 마셨는데 의롭대요. 어머니 속썩였는데 의롭대요. 자식들 못 입히고 못 가르쳤는데 의롭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식 못 가르치고 아내 속 썩이고 술 마시고 죄 짓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전부 다 못을 박아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바로 여러분이 지은 그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다 넘겨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하나님은 저를 위하여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술 드시고 화투치시고 자식 못 가르치시던 인민군 그렇게 많이 쌓아주기인 우리 아버지 죄도 하나님은 전부 다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고 평생을 지우지 못했던 인민군 죽인 죄 다 씻을 수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못 죽이셔가지고 조금만 등치가 커도 아버지한테 싸워보실 텐데 너무 작으니까 아버지하고 어떻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술 드시고 주무시고 계시면 목에다가 막 하고 막 그런 우리 어머니 제가 어머니 보러 어머니는 사람 많이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사람을 죽여? 내가 아버지 주무실 때 어머니 아버지 목에다가 내가 손 얹는 거 봤는데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너 아버지는 죽어도 싸 그러시더라. 내 가슴에 못 박은 거 생각하면 열 번도 더 죽어야 돼. 우리 어머니는 막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크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어머니도 그 아버지 죽이려고 했던 그 죄, 그 죄도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저희 어머니도 구원을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저희 어머니고 저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짐이라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죄를 전부 다 담당을 시켰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요? 예,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아멘.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면 그래요. 그러면 나도 의로워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오늘 하늘나라에서 야야 그만해라. 내 너 아버지 목에다가 손 몇 번 안 얹었다 하고 이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늘나라 보시고 야 이 많은 어른들 모여 있는데 뭔 또 내 이야기를 하느냐. 예, 우리 어머니 진짜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못 가르치고 못 입히고 술만 드시고 그 많은 인민군 쌓아죽이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그 죄도 십자가에 다 씻었다라는 것. 저는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실버 캠프에 참석하신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에 남들에게 말 못하는 여러분 마음을 누르는 수많은 인생의 짐, 죄의 짐, 삶의 짐, 그 모든 짐을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전부 다 그 죄를 넘겼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말씀하셨어요.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 사실을 믿고 나도 이제 죄가 없네. 내 마음에 이 짐을 하나님이 다 예수님에게 넘기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도 우리 아버지 만나보세요. 아이고 그 키 크고 속 많이 썩였다고 하는 아이고 이분이 바로 우리 인민철 목사 아버지구나. 내가 그 덕에 하늘나라 왔어 하고 한마디 하시면 아마 저희 아버지도 되게 행복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하루 더 캠프가 남았는데 그 남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모두에게 말씀이 큰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실버 캠프에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오셔서 노년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들에게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말 못할 마음의 짐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다 넘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보고 의롭다 거룩하다 죄 없다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어르신들도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죄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캠프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죄에서 깨끗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